우리 그 저마다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순간은 뭐다 다를 겁니다. 그죠? 우리 저마다 가진 성격과 외모와 환경과 이 능력 모두 다 다른 만큼 어렵다라고 느끼는 순간도 다르겠죠. 우리 대개 이제 학교에서 그 수학 시간에 그 함수 같은 걸 배우면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렵다고 느끼는 바가 다 달라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막 직선의 기울기 같은 거 배우지 않습니까?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은 되게 재밌다가도 그죠? 나중에 뭐 점의 기울기도 배우게 됩니다. 그죠? 예, 점의 기울기. 그 뭐랍니까, 그거를? 미분이라고 합니다. 그죠? 미분 계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도 예, 괜찮습니다. 이게 너무 쉽습니까? 예, 지금 짜증나. 이게 참으셔야 됩니다. 이제 설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죠? 예, 벌써 짜증내면 안 돼요. 예, 언제 시작했는데. 예, 지금 짜증을 내가 굳잡니까? 예. 이런 것도 어떤 학생들은 되게 쉽다. 아, 재밌다. 예, 그죠? 나중에 이거 경제학 같은 거 하려면 이거 써야 되거든요. 예, 한계효용 법칙 이런 데 미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재밌다. 이렇게 배우는 학생도 있는 반면, 와, 진짜 짜증난다. 벌써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목사님, 이제 짜증납니다. 예. 이거 도대체 수학 예전 그만들라니까. 근데 예화의 수학을 사용하면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반면 이제 지금 화가 많이 난 분들 있습니다. 예, 넘어가기 위해. 대학 때 이제 태국에 단기 선교 갔습니다. 이제 태국 일정을 마치고 국경 넘어가지고 이제 캄보디아 그 포이페 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오지로 들어갔어요. 현지인들과 이제 같이 식사한다고 뭐 우리 식사 뭐 따로 챙겨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 제법 긴 일정이니까. 이제 그 이제 캄보디아 그게 오지로 들어가니까 매끼 진짜 쌀밥이랑 그 무조림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무슨 반찬인지도 모르겠어. 그거 한개딱 나오더라고. 예. 아, 진짜 한 숟갈 먹었는데 먹기 싫더라고요. 예. 맛도 없고 막 날도 덥고. 예. 저도 뭐 여러 동네 선교를 다녀봤지만 그렇게 오지는 처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태국 일정을 마치고 갔으니 태국 선교는 아주 그 호강이었거든요. 뭐 나오는 음식마다 뭐다 맛있어. 뭐 한국 음식보다 뭐 훨씬 더 맛있어. 예. 근데 이 캄보디아에서도 이 깡촌으로 들어가니까 와 정말 일주일 내내 식사하고 잠자리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먹으면 이제 죽으니까 배고프니까 그 억지로 살 만큼만 먹는 거지 늘 남겼습니다. 반은 탈탈 버리고 흰쌀밥에 이상한 뭐 정체 모를 밥한개뭐 짜게 만든 거 있잖아요. 짜게 만든 반찬 같은 거. 그곳에 이제 한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한 200명 되는 이제 학생들 모여갖고 생활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도 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 골골거리고 있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콜라 한 캔을 사다 주면서 아 저한테 이렇게 여기 학생들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 여기 학생들이 아니고 제 눈에는 콜라만 보이더라고. 야 코카콜라. 예 캄보디아에도 코카콜라가 있구나. 예어 그거 묻고 학생들 한번 보라. 학생들 얼마나 이 식사 시간 즐겁게 보내느냐 하더라고요. 워낙 오지가 되어 있고 깡촌인데다가 가난한 동네다 보니까 이 매끼 학생들은 이 쌀밥을 먹는 것 자체가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저한테는 되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 걔네들한테는 지금 이게 편안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삼시 세끼 쌀밥에 반찬 짠 거지만 나오고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냥 발전기 돌렸거든 학교에서 자체로. 그냥 그런 동네였어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밤에 할 일도 없어요. 자야 돼. 잠은 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막 밥을 안 먹었고 잠도 안 와. 뭐할 일은 없어. 그냥. 밤에 이제 산책을 나갔어요. 이제 그곳은 진짜 달빛으로만 산책하는 동네입니다.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운치 하나는 기막히더라고. 정말 운치 하나 기막히게. 아 이제 학교 뒤에 이게 텐트가 이렇게 쳐져 있던데 텐트에서 전등빛이 새 나오는 거예요. 야, 저 전등빛이 뭐지? 그 시간에 전등빛을 볼수 있는 곳은 선교사님 사무실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텐트 안에서 전등빛이 새 나오길래 이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학교 농기구 같은 거 모아놓은 이 막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서 우리로 따지면 한그 식스폼 정도 되는 애들 남학생 셋이서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있던데 화들짝 놀라더라고. 뭘 하느냐 보니까 오리탕을 끓이고 있었대요. 오리탕을. 예, 오리탕을. 얘들이 막 저한테 막 선교사님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막한 그릇을 딱 이래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와, 진짜 맛있더라고. 예. 그 국물하고 소금밖에 없거든요. 소금 넣는데 야, 그냥 그렇게 끓이기만 했는데 매일 쌀밥에 그 이상한 짠지 같은 거 그것만 먹다 보니까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 탁월하더라고요. 세 명. 예. 그 낮에 여기 애들은 막 선교사님이 막흰 쌀밥 자체도 막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다 하셨는데 야, 선교사님 진짜 하여튼 물정 모르죠. 하여튼 위정자들은 이 서민의 삶을 몰라. 예. 애들은 고기를 모여야 되거든. 이미 자체적으로 단백질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예. 선교사님이 이제 한 30마리 키우고 있는 오리였는데, 예. 뭐 원래 털만 뽑아가지고, 예. 저한테도 한 그릇 주고, 예. 아이, 같이 공범을 만들 줄 아는 지혜로운 학생들, 그죠? 예. 누군가한테는 쉬운 미적분이 누구한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되게 맛있을 쌀밥과 이 무절임 짠지 같은 그 반찬이요. 정말 누군가한테는 최악의 생활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이 시련이니 환난이니 고난이니 하는 말들 죄다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의 억울한 죽음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반면 또 어떤 이는 가벼운 몸살 감기에도 온갖 이 엄살을 떨기도 합니다. 그 모든 상황들 중에도 특히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 현재가 보잘것없을 때에 그 환경을 참 어렵게 받아들입니다. 옛날에 내가 고급 차도 타고 운전기사도 있고 밑에 따르는 직원들도 많고 그랬는데 뭐 지금은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이뭐 왠지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지금 모습보다는 과거의 모습을 기억해 주리 바라는 그런 비참한 심정이 들기도 하죠. 옛날에는 막 총기가 이렇게 넘쳐 흘러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당황치 않고 또 때때로 탁월한 해결책도 제시하곤 했는데 지금은 뭐 총기는 그냥 사람 이름도 뭐 기억 안 나고 행동도 둔해지게 되고 하면은 또 자신감을 잃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학개서의 상황이 그랬어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 페르시아의 왕그 캄비세스 2세의 회방으로 중단된 상황이 십몇 년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중단된 공사를 재건하라,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돼서 한달 정도 흘렀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었어요. 바로 어린 시절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옛날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 재건되어가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야, 이건 아니다, 진짜.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초라하다. 노인들의 마음에는 울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 그 올라가는 거 보면 대충 건물이 가닥이 나오잖아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할 수 있단 말인가? 내 어린 시절 기억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은 그토록 화려하고 휘황찬란했는데. 하나님 특별히 이 노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3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 아세요. 그 마음을 아십니다. 젊은이들한테는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은 어차피 과거의 영광을 본 자들이 아니었거든요. 어차피 포로 시절에 태어난 애들이니까. 뭐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조상들 아버지한테 말만 들었지. 이제 새롭게 지어가는 성전을 보면서 와, 이곳이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인가 보다 하며 감격할 따름이었습니다. 이 과거의 영광을 모르는 젊은이들은 애초부터 사람이 태어나면 쌀밥에 무절임만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한 듯 생각한 이들이죠. 이 상황이 초라한 것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기억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기억. 우리 그렇잖아요. 세인트 폴 성당에 갔다가 우리 교회 들어오면 예배해야 되나 여기서. 그런 마음 들수 있어요. 그 기억이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거의 이 쌀밥에 고깃국, 그죠? 이 노인들의 기억, 자기 여러 가지 반찬 먹고 먹었던 그 기억,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이걸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 노인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 눈에 이 보잘것없지 않냐고. 나도 안다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실컷 기대하게 해놓고서는 포로에서 돌아오면은 남보란 듯이 멋들어지게 그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보다도 휘황찬란하게 성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게 해놓고서는 이게 뭐냐, 이게. 단칸방밖에 안 되지 않나. 그 심정, 나도 안다는 거야. 나도 안다. 나도 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다가오실 때 있습니다. 불만과 불평이 앞서게 될 때에 질책하기보다는 나도 안다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단칸방 생활에 익숙한 아이들은 불편한 줄 모를 수 있어요. 다들 막 그렇게 사는 줄 알았겠지요. 뭐. 저희 부모님 시절 그랬대요. 뭐. 옷이랑 신발이 작아져서 버리는 일이 없었대요. 예.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작아져서 버려야지가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작아지면 형제 자매가 쭉 달아서 입힌다는 거예요. 예. 그 밑에 그 밑에. 예. 그래도 그렇게 물려 입는데 딱히 불만이 없었대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 시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저희 부모님 시절이 그랬다는 겁니다. 친구들도 다 그랬대요. 그렇다고 뭐 가끔 정말 새것 신는 기쁨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딱히 불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옷과 신발은 작아져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달아서 버렸다. 달아서. 옷과 신발이 작아져서 버린다면 이상한 거라는 거입니다. 더 이상 못 입을 때까지 달아야 버린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버리지 않고 뭐 걸레로 빨아 쓰고 다른 걸로 재활용하다 버리고 이래. 예전에도 뭐 셔츠 같은 거 이렇게 못 입는 거 버리면 막 저희 어머니 보면 그걸로 꼭 걸레로 막 이래 쓰고 막 창문이라도 한번 닦고 버리려고 하세요. 아, 그냥 버리라고도 그냥 버리라도 그게 안 되는 생활 습관이 이제 배어 있는 거죠. 저만 해도 그게 낯선 시대 아닙니까? 뭐 제가 뭐 되게 뭐 능력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옷과 신발이 달아서 버린 적이 없어요. 실증 나면 버립니다. 예. 아, 저만 그래 삽니까? 저만 사치를 누리나? 아니죠. 공감을 해주셔야지 그죠? 흰 와이셔츠 같은 거 맞죠? 예. 이런 거 누런빛이 돌기 시작하면 저 버려요. 이게 가차없이 버립니다. 처음 샀을 때 그 새하얀 맛을 잃어버리면 입기 싫어요. 단칸방 생활 저도 자신 없어요. 신혼 때부터 뭐 아주 넉넉했던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뭐 원룸 생활 이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 자가용 없이 지내본 적 없고 내가 앉아서 책 볼 수 있는 방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 내가 다음에 이사를 가는데 단칸방이나 뭐 원베드로 이렇게 낮춰서 가게 된다면 그건 내 눈에 보잘것없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만일 계속해서 단칸방 생활만 쭉 해왔으면 상관없겠지요. 계속해서 쌀밥에 반찬 하나만 뭐 간장 찍어놓고 먹어왔다면 상관없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 상황이 다르지요. 하나님 이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큰 차 타다가 작은 차 타는 그 마음, 큰 집 살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 구루마 끌고 달동네 이사가는 그 마음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게 3절 메시지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서러운 마음, 과거의 영광을 알았던 노인들의 그러한 서러운 마음을 안들 어떻게 할 겁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면 과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 될 때 참 많지요. 주님 이번에는 내 이 상황 한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단칸방에서는 내 도저히 살 자신이 없습니다. 이사가게 한번 해주십시오. 나는 이런 회사 못 다닙니다. 이직하게 해주십시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공부하겠다 일하겠다 하면서 이제 막 영국 온 뭐 또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직장인도 있고 어제 같은 상황 뭐 날 더운데 갈 곳은 없어요. 힘들어하니까 막 먼저 온 영국 사람들도 그런 말 하죠. 아유 그래도 한국만큼 안 덥다 힘내라. 진짜 그 말이 위로가 됩니까? 아유 저도 그런 말 들은 적이 있는데 대뜸 이런 말 나오더라. 그래도 한국은 에어컨이라도 있지. 예. 아, 실내 생활하면 실내는 다 쾌적해요. 한국은 죄다 에어컨 틀어놔서 여기에 비하면 전기세도 끔값이고. 그럼 기도가 나올 수 있죠. 아 주님 내 영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나라로 발령받게 해주세요. 예. 이 전통의 미국 메이저리그 라이벌입니다. 그죠? 뉴욕 양키즈와 보스턴 레드삭스 알죠? 예, 그 야구를 몰라도 이건 상식입니다. 그죠? 우리 시사 상식 있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죠? 이 둘 되게 유명한 라이벌이에요. 예, 오늘 어제하고 오늘 이 런던 스타디움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에서 시합을 가집니다. 그래서 웨스트햄 홈구장을 갔다가 야구장으로 임시로 바꿔가지고 어제 한 경기 오늘 한 경기 하거든요. 30분 만에 다 매진됐대요. 예. 영국의 야구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두 경기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런던에서 하는 겁니다. 어제 보니까 무슨 야구가 1회 끝났는데 스코어가 6대6이더라고. 와 결국 그 17대13으로 양키즈가 이겼어요. 선발 투수들이 나오자마자 강판됐습니다. 1회 때 6대6은 그 말도 안 돼요. 보통 1회 때 점수 잘 나기도 어렵고 예. 양팀 선발이 둘 다 1회를 못 버텼습니다. 자기들도 더웠던 거죠. 예. 보스하고 뉴욕에 살다가 어제 대낮에 그 땡볕에서 그 뭐 해리 왕자 부부 왔다 해갖고 또 뭐 대낮에 뭐 공 던진다 생각해보세요. 그 신종 고문 아닙니까? 일종의 신종 고문. 와 그때 악볕에서 선발들이 그냥 이제 빨리 내려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양키즈 선발은 그 유현진 선수하고 자주 비교되는 그 마에다 나왔는데 뭐 금방 강판됐어요.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런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재건된 성전이 이따위라면 내 이곳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더 좋은 성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대답이 4절 말씀이에요. 세 번에 걸쳐 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먼저는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유다 총독이죠. 스룹바벨에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이제 모든 유다 백성에게 하죠.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영어로는 be strong이에요. be strong. 강하라, 강해라, 담대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말고요, 모세의 그 후계자였던 이름 똑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인 겁니다. 이 표현을 우리말 성경 참 잘 옮기고 있어요, 그죠? 담대하라는 표현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는 명령은 상황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말 그대로 스스로 굳게 하는 것이 담대함의 뜻입니다. 환경을 변화시켜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쌀밥에 반찬 달랑 나오는 그 환경, 단칸방 생활, 뭐 찌들린 영국 생활, 이런 상황을 변화시켜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상황은 똑같을 진대 너희가 스스로 강하게 되라는 겁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냈어요. 아이가 학교에 불만이 가득 차서 돌아오네. 이 학교는 수영장도 없고 막 밥도 맛없다고. 예, 전학시켰네. 다른 학교에서는 친구가 마음에 안 든대요. 아, 이 학교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든다. 예, 또 전학시켰어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네요. 전학도 한두 번이지요. 결국 부모가 바라는 건 뭡니까? 아이가 스스로 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 올바른 부모의 태도 아닙니까? 진흙탕 속에서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기르기를 원할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육신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손에 다 쥐어주지 않으세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반드시 스스로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때때로 스스로가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을 너무 즐깁니다. 어깨춤이 절로 나온다는 표현도 있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쁘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된다는 말이죠. 사실 인생을 그런 자세로 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무언가 저절로 굴러갔으면 하는 바람. 그 뭐 시스템 만들어둔다 하고요. 뭐 안정화시킨다 하고요.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습니다. 백날 시스템 만들어보세요. 백날 안정화시킨다고 해보세요. 그게 진짜 안정화되는지. 인생에는 반드시 예상 못한 걸림돌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삶에서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식당 운영하는 분들 한번 말 들어보세요. 손님 입장에서 맨날 그 가는 식당 똑같으니까 가게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지요. 정말 매일매일 일 터진대요. 하루는 이 사람 빵꾸내고 하루는 저 사람 문제 있고 하루는 뭐 가스 오븐이 문제가 생기고 하루하루가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꿈같은 소리 합니다. 저절로 되는 일, 저절로 되는 환경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헛소리예요. 엄마 내 방 좀 바꿔줘라. 아, 천장도 우리 집은 너무 낮아서 천장도 좀 뜯어가지고 좀 높여주고 답답하지 않게 방음도 좀 신경 써주고 집중도 잘 되게 좀 조도도 좀 맞춰주고 인체공학적인 의자를 좀 넣어가지고 긴장도 좀 풀 수 있는 음악도 흐를 수 있게 잡음 없이 그것도 중고음 다 낼 수 있는 스테레오 시스템도 좀 갖춰주고 야 그런 음량 시스템도 갖춰주면 내 엄마 정말 내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아. 그 시끄럽습니다. 그 공부는 저절로 안 돼요.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저절로 하는 공부 어디 있어요? 주님 지금 우리 자식 키우고 먹고 살기 바빠가 헌금도 잘 못하겠고 뭐 어려운 이웃도 뭐 못 돕겠어요. 저절로 도울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세요. 지금 들어오는 수입 딱 두 배만 해주세요. 저절로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절로 이웃을 돕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한 푼이 아쉬워요. 스스로 하는 것이지 저절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 하는 사람은 월급 두 배 돼도 안 해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저 같은 목사한테도 뭐 꼭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중에 꼭 할게요. 나중에 선교 가겠습니다. 나중에 환경이 되면 봉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업 잘 되면 헌금하겠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런 환경이 되면 이제 자기는 저절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아는 거죠. 한번 보세요. 그런 날이 올란지. 날이 뭐 오기라도 하면 감사하지. 그런 날도 안 올 수도 있고요. 나중에 자기도 없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한평생 그렇게 허둥대가다 마감하는지 모릅니다. 저절로 되는 신앙생활 잘 없어요. 아침에 눈 뜨는데요. 정말 저절로 막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눈을 뜨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절로 가슴이 벅차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신앙생활 하는 분들 참 그런 분들이 주로 권사님들이지요. 맞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꿈 깨세요. 그런 신앙생활 어디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아침에 눈 뜨면 막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있고 해가지고 신이 나갖고 막 저절로 아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때때로 아빠 학교 가니까 아침 차려줘 하면은 뭐 짜증이 납니다. 예, 막 저절로 설교가 나오고 이렇지 않아요. 예, 스스로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쥐어 짜듯이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날은 말씀도 보고 싶지 않고 설교는 그냥 예배 인도도 하기 싫은데 쥐어 짜듯이 스스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환경은 시궁창 같아도 하나님 약속 믿고 스스로 하는 겁니다. 번지점프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번지점프를 하게 되면은 밧줄 하나 달고 자기 스스로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게 잘 안 뛰어낼 때 잘 안 떼진다는 겁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하니까 뭐 누가 뒤에서 뭐 억지로 막 밀어주고 이런 거 안 해요. 결국 도약대를 뛰어내려야 되는 건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자기 뒤에 밧줄 하나 딱 달고.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밧줄이 묶여있다는 사실 알지만요. 번지 점프대 위에 서면은 뛸라 하다가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숨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정말 강바닥에 내려 꽂힐 듯이 두 팔을 벌리고 팍 스스로 뛰어내렸을 때 정말 그 밧줄 하나 때문에 내 몸이 다시 튕겨 올라가면서 안도감과 함께 이 짜릿함이 그 동시에 느껴질 때 그 맛에 그 번지점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 뭐 저는 그 번지점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상상으로 막 상상하니까 예. 상상으로 막 와, 얼마나 짜릿하고 그 안도감이 있을까 그죠? 예. 그 뭐 자기 돈 주고 그만 다해요 그 그런 거 안 해봤습니다. 예.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하나님의 약속도 사실 그 상상과 비슷해요. 문자 그대로 성취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단 한 번도 그리고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미국이 좀 힘 써가지고 또 뭐 억지로 막 거기 예루살렘에 성전 건설해버리면 뭐 또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런 식의 약속이 아니에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성전은 허물어졌고요. 보이지 않는 성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본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직도 기대하고 있죠. 그 뭐 미국 손끝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가운데도요. 백 투 예루살렘이니 뭐 리턴 투 자이온 하는 운동들 있죠. 그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진정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에는 반드시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백 투 예루살렘, 뭐 리턴 투 자이온, 시온으로 돌아가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상력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보이지 않는 성전을 통해 5절에서 언급된 나의 영, 즉 성령을 통해 이전의 영광보다 큰 나중에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런 말씀 인용해가면서 그때가 되면 저절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환경이 저절로 변화될 것이다. 은과 금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면 우리 입에서 절로 찬양이 나올 것이다. 그런 헛된 상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위대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상과 다르고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우리 예상한 바와 달라서 그렇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거기서의 정말 개죽음. 우리 눈에는 도통 영광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수치로 다가옵니다. 저절로 어깨춤이 나기는커녕 탄식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실 어떤 공동체예요? 저절로 되는 신앙생활을 꿈꾸기만 하면서 과거의 영광 거기에 사로잡혀갖고 지금 이 순간을 수치로 여기는 교회입니까? 뭐 사실 과거에 별로 영광이 있던 시절도 없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의 상황을 수치로 여긴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상황을 바꾸기는커녕 같은 상황 속에서 스스로 굳게 서가는 교회입니까? 전 우리가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결코 이정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몇백 명 모였지. 주일학교만 해도 대단했지. 아니면 무언가 저절로 될 오지 않을 미래를 바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이라 하면서. 일제강점기의 그 심훈 씨가 쓴 시 아닙니까?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그날이 오면. 그 김용락 시인의 시도 있어요. 같은 제목 그날이 오면. 그 5.18 그거는 광주 민주화운동 쓴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이 오면 그 소리 하기를 바라지도 않으세요. 놓치기 쉽지만요. 우리 4절을 말씀 보면요. 4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없는 환경이지만 그날이 오면이 아니라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 환경은 여전히 만만치 않겠지만 마치 강바닥에 내리꽂히듯이 이 번지점프에 대해서 떨어지는 기분이 들 수 있겠지만 너희 몸을 칭칭 감고 있는 밧줄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밧줄을 감고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린다고 했어요. 겁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냥 밧줄 없이 자살하는 사람과 똑같은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하는 느낌 안 드는 것 아니에요. 밧줄 묶었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요, 내 삶이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는 느낌이 안 드는 것 아니에요. 정말 어떨 때는 내 삶이 곤두박질 치는 느낌을 받습니다. 철저히 실패하고 낙오되는 느낌에 사로잡힐 때 있습니다. 끝도 없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미끄러져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 느낌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낌은 멸망할 느낌이라도 그 밧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어 스스로 굳세게 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저절로 굳세게 될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서로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교양 있고 품격 있게 그 교제를 나눕니다. 그거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아니에요. 믿음은 흔들리는 환경을 거쳐야 합니다. 흔들리는 여러 풍파 속에서도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다 믿는데 따라 믿는 거 그거 뭐 어려워요. 그런 믿음 흔들리면 다 떨어져 나가요. 하지만 남들이 다 믿지 못할 사람이라면 손가락질 할 때요. 그럼에도 나는 그를 믿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반드시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따르던 사람들 대부분이 떨어져 나갔어요. 야, 예수는 못 믿을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예수를 사랑했던 자는요, 그의 죽음의 순간에도 그를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가지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굳게 선 신앙.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저절로 되는 날을 꿈꾸며 오늘을 불만과 불평으로 탕진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를 굳세게 하여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시절만을 꿈꾸며 인생을 탕진하는 우리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영광에 빠지거나 허황된 미래만을 꿈꾸면서 지금 이 순간을 내던져버리는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기에 초라한 환경일 수 있고 또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자면 내 인생 실패한 인생일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순간을 스스로 굳세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 속에서도 밧줄과 같이 우리를 동여매 주신 주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스스로 찬송하며 스스로 믿고 스스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